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제 잃은 것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어요. 그때 비행기를 처음 탔습니다. 다들 그때쯤 타셨죠? 그때 비행기를 처음 탔고 배도 처음 탄 것 같아요. 그래서 갈 때는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 때는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올 때 이제 마지막 밤을 배에서 보내면서 이제 배 그 밑에 홀 전체에서 전교생이 모여서 이제 놀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이제 학교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반 장기자랑을 하기로 했고 제가 저희 반 친구 두 명과 함께 만화 노래 주제가 부르기 메들리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게 아니었고 갑자기 야 우리 반 장기자랑 누가 할 거야 뭐 할 거야 막 그러다가 그냥 만화 노래 하면 어때 그랬더니 그래 해봐 그래서 친구 두 명 모아서 이제 준비했는데 요즘이야 이게 스마트폰도 있고 인터넷도 있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고 뭐 준비해 간 것도 아니어가지고 오직 기억에만 의존해서 더듬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흥얼거리면서 기억나는 것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뭐 메들리로 하니까 답을 완창할 수 없으니까 메들리로 한 소절 뭐 두 소절 이상 기억나는 걸 다 모으니까 30곡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이제 불렀어요. 엄청난 호응이 있었습니다. 남자들 세 명이서 불렀는데 무슨 로봇 뭐 우주선 그런 만화만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뭐 알프스 소녀 하이디, 뭐 플로네의 모험, 들장미 소녀 캔디 이런 자매 노래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한 몫을 했죠. 네, 제가 여동생이 셋이라 이제 제가 숫자에 밀려가지고 그런 유의 소녀들이 즐겨보는 만화를 많이 봤었습니다. 하여튼 왜 그렇게 좀 호응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이제 추억들을 그냥 소환해 주어서 그런데. 어제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지금 찾으면 다 나와요. 지금 찾으면 70년대 만화야 영화 주제가 메들리 80년대 90년대 뭐 다 제 기억 속에 없는 만화들도 찾으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만화 영화가 우리한테 그렇게 꿈과 희망을 줬던 것은 주인공이 처음에 이제 어려움을 막 당하다가 이렇게 악한 대적들과 막 싸우게 되고 처음엔 져요. 계속 치죠. 계속 지다가 막판에 멋지게 역전하게 되는 뭐 이런 것이 주된 스토리 라인입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영화의 주제가 이 만화 영화의 주제가 잃은 것을 찾는 이런 주제가 많아요. 보물섬부터 시작해서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꿈에 본 섬으로 바람 타고 물결 넘어 바다로 가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실버 모습도 다시 한번 잠깐 보고 제가 그 보물섬의 추억이 엄마 찾아 산만리 뭐 은하철도 999 커서 보니까 은하철도 999는 조금 무서운 영화였었어요. 그때는 막 그 메텔과 이렇게 막 하여튼 뭔가를 찾는 느낌이 계속 들었고 이렇게 은하철도 999가 이렇게 가면 또 어디로 뭔가 찾으러 간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좀 약간 복수하는 이런 거였어요. 하여튼 잃은 것을 찾는 그런 스토리가 많았습니다. 잃어버린 도시도 찾고 잃어버린 영광과 명예도 찾고 잃어버린 엄마도 찾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가 그 근원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 첫 갈등의 시작이 선악과의 죄와 타락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타락하여서 에덴에서 탈락하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에덴을 찾아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에덴의 영광을 찾고 그 영혼을 찾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미리 읽어오기에서 읽어오셨을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잃어버린 것들 찾는 이야기들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대하면서 익숙한 이야기들이지만 좀 낯설게 보면서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의 비유는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양과 목자의 비유는 매우 익숙한 비유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시편 23편을 함께 묵상할 때 양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가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동물입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혼자서 알아서 돌아올 확률은 없습니다.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특기도 없고 적보다 더 빠르지도 않고 눈도 많이 나쁘고요. 중심도 잘 못 잡아서 어디 가서 혼자서 넘어져 있으면 그것은 죽는 거예요. 능력이 혹시 하나 있다면은 잘 듣는 건데 목자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잘 들어요. 그런데 듣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 목자의 소리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곧 양의 생명은 위태로워진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다고 양이 비난받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양은 너무너무 쉽게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길을 잃어버리는 게 양의 좌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있는 거죠. 목자의 사명은 잃은 양을 찾아오는 그런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양들을 이렇게 몰아오면 우리에 넣으면서 양의 문이 있어요. 양의 문을 넘어서 들어갈 때마다 한 마리 두 마리 양의 이름을 부르며 세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를 보통 맞는데 다 들어갔는데 99마리인 거예요. 한 마리가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99마리나 있네? 이러고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라면, 양을 사랑하는 목자라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반드시 찾으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럼 99마리는 다 버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버린 게 아니고 99마리는 들어와 있다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한 마리가 그게 내가 지금 귀찮아서 안 나갈 것이냐, 아니면 어딘가에 뒤집어져가지고 매 하고 있을 그 양을 찾으러 나설 것이냐 하는 문제이죠. 선한 목자이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 양을 반드시 구하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참 목자라면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양의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어떤 극한 상황도 극복하고 반드시 그 양을 찾아내고야만 합니다. 찾아내면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와서 기쁨으로 친구들,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비유기 때문에 강조되어 있어요.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왔다고 잔치를 벌이면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면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양을 데리고 가 잔치를 벌이면 그 양을 잡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연결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제가 그런 소스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양을 찾아와서 너무 기뻐서 하여튼 잔치를 한 거예요. 양을 잡은 게 아니고 막 이런 잔치를 한 거죠. 즐거워서 이렇게 춤추고 잔치를 한 겁니다. 여하튼 웃어요 이렇게. 하여튼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죠.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서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면 천국은 잃었던 곳을 찾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잃었던 것이 찾아지는 기쁨의 현장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로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알려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천국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천국은 예수님만 아시고 우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유로밖에 알려줄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서 너무 기쁜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것, 또 반드시 찾아내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입니다. 이번에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특별히 여인들을 자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소개해 주고요, 마리아에 관한 많은 에피소드를, 마리아의 노래, 고백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여인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고, 누룩으로 밀가루를 부풀리는 그런 여인, 여인들에 대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 나타나는 여인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또 복음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누가의 기록들을 봅니다. 동전이 10개가 있었어요. 이 10개는 아마 한 세트였을 겁니다. 아마 기념 예물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아, 9개나 있네 이렇게 할 것인가. 이 여인은 그 10번째 그 하나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그 10개 중에 한 개인 그 잃어버린 한 동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무릎으로 기면서 구석구석 쓸면서 찾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이 10가지 10개의 동전 세트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라면 그 중에 하나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를 반드시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반드시 찾아낼 거라는 거죠. 그것을 찾아서 또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전 하나를 가지고 잔치를 하면 나머지 9개를 다 쓰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 비유는 강조해요. 비유는 강조해요. 그래서 동전을 찾은 다음에 잔치를 한 거예요. 잔치를 이런 잔치를 한 거죠. 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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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잔치를 한 거예요. 그 돈을 다 썼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었고 그 잃어버렸는데 정말 간절히 찾았고 찾은 다음에 너무나 기뻐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그 헨드릭스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어제 알았는데 이 은으로 된 동전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를 잘 해석하면 사라진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을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다음에는 10개 중에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배수가 커지고 있죠. 그런데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는 잃어버린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양에서 사람으로 혹시 그것이 심화됐다면 그 여인은 더 결코 쉬지 못할 겁니다. 반드시 찾아내고 반드시 살려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충성과 헌신을 드리면서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1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죄인들은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지칭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세리, 이 tax collectors, 이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 정부에 입금하고 자신은 더 많은 유익을 또 과도하게 챙기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국노로 취급받았고 죄인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아이가 울다가도 자꾸 울면 세리가 된다 이러면 금방 그칠 정도로 세리가 들어간 것은 다 욕이 될 정도로 아주 죄인의 대명사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들과 같이 하셨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누구랑 같이 밥을 먹는다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생존을 넘어서는 사회적이며 문화적이며 관계적인 차원이 있는 거죠. 네 그 사람이랑 밥 먹었나? 이렇게 말하면 단순히 밥 먹었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껄끄러운 일이었어요. 혹시 예수님을 유대인 랍비로 인정해 준다면 이거 어물전 망신은 누가 시킨다더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종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함께 예수님은 단순히 식탁을 나누실 뿐 아니라 아주 재밌게 이야기하시고 즐겁고 아주 축제 같은 그런 잔치의 분위기를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할 때도 무슨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죠. 세례 요한은 쟤는 계속 금식하는 거 보니까 귀신 들렸나 보다 이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식탁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것 때문에도 예수님이 많은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바 아니신데 그것을 일부러 기꺼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당시 문화로는 파격이었는데 이 죄인들은 자신들을 받아주는 스승을 만난 것이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 예수님이 이 파격 행보를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누가 있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한 무리가 있고 그거를 비난하러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 두 무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세 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잃은 양을 얘기할 때 죄인과 세리들은 자신들을 그 잃은 양에 대입했을 겁니다. 그 잃은 양을 반드시 찾아오시는 목자의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아, 우리를 향해 나오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살려주시는 또 우리를 찾고 기뻐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참 기뻐함에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양을 찾았는데도 전혀 기뻐하지 않고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무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삐뚤어진 마음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도 이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지금 찾고 있는데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있는데 열정적으로 동전을 찾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인과 세리들이 자기들이 또 잃어버린 그 동전이고 그것을 부지런히 쓸며 닦고 찾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이렇게 추적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또 찾아짐을 당하고 있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찾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또 감동했을 겁니다. 아,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봐주시는구나.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그 열 번째 동전으로 우리를 봐주는구나. 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기쁨이 되는 존재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천국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제가 어릴 때 만화성경 같은 데 보면 웃는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맨날 막 짜증나 있고 조금 화가 나 있고 막 분노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뭔가 못마땅해하는 표정, 항상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표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도 거울을 봐야 돼요. 예?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닮지 않았는가 거울을 봐야 돼요. 입술이 이렇게 눈이 돼 있지 않은지. 뭔가 찾아지는 것에 대한 기쁨, 뭔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얼굴에 천국이 표시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항상 성이 나 있어. 항상 짜증나 있어. 항상 뭔가 못마땅한 거죠. 옛날에 그 스모프, 투덜이 스모프처럼 난 싫어. 맨날 뭐가 싫은 거야 맨날. 투덜. 그 마음의 평강이 얼굴로, 표정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 저 사람 저래가 틀렸고 저 사람 저래가 틀렸다고 말해서 네가 맞는 게 아니야. 지는 더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뭔가 비판에 자꾸 능해지게 만드는 신문 짝표면 아이고 이거 참 그러면서 비판만 자꾸 늘어나게 만드는. 그런데 말씀을 펴고 기도를 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고 또 그나마 또 조금 주는 은혜 한 자락을 붙잡고 감사하게 되는데 이게 성경을 덮고 기도를 안 하면 비판만 들고 그냥 눈만 탁 찢어지고 입만 탁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자꾸 할 게 아니라 이게 화장만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근육을 풀어야 돼. 근육을 여러분 근육을 풀어야 돼. 근육은 두드려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이렇게 풀어져 올라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을 생각하시고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을 받아주셨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관심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계속 뭔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 당시에 또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돌아와야 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기도 했겠지만 오늘날의 죄인들 같은 사람들뿐 아니라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나한테 이 죄인의 모습도 있지만 바리새인 같은 모습도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이런 모습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복음서에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웬만하면 몇 번 얘기하고 그냥 포기하시지. 근데 끝까지 여기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간까지 바리새인들하고 또 승부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지금 보라고. 어? 지금 바리새인 닮은 우리 보라고 그때 그렇게 많이 글을 남겨놓으신 것 같습니다. 아, 이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들뿐 아니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아주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 비유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있고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세 캐릭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더불어 이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 비유는 제일 많이 알려져 있죠. 오페라나 연극이나 노래나 그림에 많이 이렇게 소스가 되었는데 전통적인 관점은 집 나간 이 둘째 아들 이 탕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버린 아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멀리 떠난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돈 다 날리고 친구 다 날리고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결심하는 그 아들. 그 아들에 대한 그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 자신들을 거기에 대입했을 겁니다. 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이었구나. 내가 세상에 사는 모습이 어떻게 좀 잘 사는 모습 인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그런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였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라도 일하러 가야 되겠다 하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나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우리가 그 18절 이하에 보시면 둘째 아들의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이 말을 계속 연습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지 연습만 했는데 이 말할 기회도 없었어. 그죠? 이 말할 기회도 없이 아버지가 달려오셔서 그냥 아들로 맞아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과 환영의 그 축하에 온 동네를 초청한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으면 한 집만 못 먹잖아요. 그래서 온 이웃을 다 초청해서 이 아들을 다시 아들로 맞아들이는 그런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은 이 탕자의 행보에 깊은 공감을 가지면서도 이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진 이 결말을 들으면서 충격과 환희를 느꼈을 겁니다. 과연 우리도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인가? 이렇게까지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렇게까지 받아주는 것인가? 놀라움으로 전율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비유에 또 하나의 관점이 있죠. 고집스럽고 화가 나 있고 일하면서도 항상 짜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큰아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이들은 죄인들과 세리들과는 아주 전혀 다른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예? 그들은 용서받지 않아야 되고 그 죄값을 달가받아야 되는데 막 용서받았다 그러고 회복됐다 그러고 막 좋아라 하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무슨 잔치는 잔치냐고 곤장을 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괜히 옆에 와가지고 나는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막 쏘아붙이고 싶은 거죠.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로 감격하는 이 모습이 그냥 짜증나는 겁니다.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야. 은혜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전혀 마음을 열지 않고 완고하고 얼굴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 항상 앵그리버드 같이 막 눈썹 치켜들고 깨깨깨깨깨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런 얼굴 표정에서는 천국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비유는 기뻐하지 않는 큰아들에 관한 비유 그래서 듀얼 포커스로 두 아들에 관한 비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즘 이제 잘 드러나 있는데 이것은 둘째 아들의 비유나 큰아들의 비유라기보다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 봐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양은 100마리 중에 하나이고 동전은 10개 중에 하나인데 아들은 둘 중에 하나이죠.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는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쁘겠냐 하는 거죠.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죽은 아들이 돌아온 것 같은 그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은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해 보니까 일꾼은커녕 종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동굴 밖에서 아들을 매일 기다린 거죠. 그 아들이 점처럼 보일 때 그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대사를 막 연습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몸에 핏이 좋은 옷이 아니죠. 이렇게 막 이 들고 이렇게 떼야 되는 그런 옷이에요. 막 허벅지가 막 딱 드러나는 그런 아주 양반 채통 다 떨어지는 모습으로 뛰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옛날에 우리 뭐 조선시대 때 양반이라고 양반은 암만 급한 일이 있어도 뛰면 안 되고 물에 빠져도 개음은 안 치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아주 예 그런 시대에 이렇게 막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뛰는 겁니다. 허둥지둥 뛰는 거죠. 양반 채통을 다 무너뜨리는.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계속 동사가 나오고 있어. 22절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시족 공동체와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이 아버지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쯤 하면 불러가지고 혼 좀 내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정도 하고 뭐 며칠 근신시키고 뭐 조금씩 받아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은 뭐 대사를 준비했는데 그 대사 좀 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회도 막 못하게 막 와가지고 그냥 안고 막 이렇게 막 비비고 막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고는 그냥 막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우고 잔치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 아버지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혜의 남용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영어로 보면 이 부분을 하나님의 지나친 사랑 이렇게 또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어요. 지나친 사랑이에요. 오버하는 사랑이에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사실 이 비유 핵심 포인트는 마지막에 있는 큰아들과의 대화에서 발견되죠. 작은 아들은 그래도 이 성경의 전체 이미지인 것처럼 그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나오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큰아들은 밝은 데 있었던 것 같지만 어두운 데 있었고 여전히 그 어두운 곳에 뻗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잔치가 있으니까 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함께 들어가자 그러는데 딱 뻗대고 안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그 아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열린 결말로 두고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묻는 거예요. 죄인이 이렇게 돌아오고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데 너 이 잔치에 함께 동참하지 않을래?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어찌 보면 교회에 좀 더 일찍 오신 모든 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부족해 보이고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계속 사고치는 그가 그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하고 또 엎어지는데 또 다시 나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런 식으로 은혜 베푸시는 거 아니죠 하고 뻗대는 게 아니라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좀 헤아리고 다시 그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그 잔치와 축제에 참여하지 않을래? 라고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공동체는 그렇게 열려있는 공동체니? 아니면 너희들끼리의 어떤 클로즈드 그 무슨 개토화된 그룹을 만들고 있는 거니?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큰아들하고 대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물론 이 10대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달라고 할 때도 굉장히 이렇게 열받는 상황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못 기다리겠으니까 지금 유산 달라고 이 얘기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내어주세요. 지금 큰아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무슨 사장님하고 직원 관계였나요? 나한테는 쟤는 송아지 주고 나는 염소 새끼도 안 주고 참 그 염소 새끼에 걸려 있는 그 염소 새끼는 얼마나 놀랬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염소 새끼. 그러니까 그런 큰 아들한테도 굉장히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데 끝까지 예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게 다 네 거지 않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거니까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끝까지 부드럽게 다 이러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 완고한 이 바리새인들의 가슴을 아주 강력하게 흔드는 그런 오히려 그런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 하시면서 기다리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심지어 집에 있는 탕자가 아니라, 돌탕도 아니고 집탕도 아니고 사실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돌탕과 집탕을 동시에 품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비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앞에 있는 두 가지 비유에는 찾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나오고 잃어버린 동정을 찾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세 번째 비유에는 찾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고 찾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 있을까요? 숨어 있어요. 찾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죄인들과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이 죄인을 찾고 있고 이 왕고에 보이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니 찾아서 데려오고자 하는 바로 그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을 찾고 있는 거죠. 이 비유 바깥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찾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 또 잃어버린 동전을 부지런히 쓰고 닦으며 찾는 그 여인의 마음이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은 거예요. 그것의 일부분을 본받은 거죠. 그러니까 원판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모델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걸 찾으러 오신 거죠.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 그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잃어버려졌다가 찾아진 사람들이고,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면서 예수님 마음과 함께 잃어버린 사람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온 것까지는 됐고 이제는 뭐 더 뭐 이렇게 찾아오고 막 귀찮고 요 안에서 알콩달콩 재밌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새 그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가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끝까지 추적하고 찾으시는 바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1년 중에 가장 기쁘고 흥겹고 들뜬 시간들일 수 있고요. 1년 중에 가장 많은 쇼핑을 하는 그런 과소비 시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 과소비를 조장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연말 정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과소비를 막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찾으러 오신 거죠. 영혼을 찾으러. 아버지께서 맡기신 영혼을 하나도 잃지 않고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길 잃은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열정, 잃은 동전을 찾는 그 여인의 간절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제자들도 예수님 끝까지 추적하셔서 아침 밥상 차려주시면서 따뜻하게 회복시키셨죠. 세상이 정죄하는 그 죄인들이라도 예수 앞에 나와 있으면 너희 복받은 자들아, 너희 복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부자들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때로 오해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본받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함께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을 때의 그 기쁨, 그 감격, 그 축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교만한 자를 정죄하는 것도 의롭지 못하고, 가난한 자리에서 부자를 정죄하는 것도 의롭지 못합니다. 정죄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회복해야 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이런 것들을 찾아오고 함께 기뻐하는 천국의 잔치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것을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 이런 것을 찾아 나서고 회복될 때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기뻐, 예수님 기뻐 춤추시는 그 영광의 축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